고린도 서신을 처음 강론하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종합세트로 다 나열되어 있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는 그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을 통해서 건실하게 세워지며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들도 조성되었습니다. 각양 은사의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도 벌어졌습니다. 성도 개개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까지 소송전을 벌이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부활이 있다 없다는 교리적인 문제까지도 격한 논쟁을 벌여야 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적인 문제로 도덕성마저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잠잠했던 적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서도 자고 나면 들려오는 일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공사 중이기에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 위험한 현상들을 직시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매여 있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고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성적 부도덕함으로 발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와 권징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들이 일생을 살면서 세 가지 전쟁을 치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인데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사단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싸움은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비책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잘만 사용하면 죄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기고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싸움에서 나는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미 마치 법정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함을 받는 그런 신분의 상태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죄성이 없는 성향의 변화까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온 새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결하게 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책임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책임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임무인 것이죠. 그런데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즉 신분의 상태, 신분 상태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죄성의 변화, 이 본성, 성향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지라도 종종 우리는 죄와 동승하기도 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반복적으로 죄와 결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죽이는 일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펼쳐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 안에 발을 깊이 담그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은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성도에게 언제나 다가오는 유혹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 짓는 일을 매우 하찮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죄 짓는 일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즉 별거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죄 지음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들은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의 리더들의 문제로 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귀에까지 들린 매우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적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사회에서는 더 많이 들려지고 있는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것인데 이 단어는 혼외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위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기들을 찾아가는 행위들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이지만 원래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혼외에서 가지는 모든 성적 이탈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이지 못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모든 부도덕한 스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악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금기시하는 죄악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벌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을 알고도 버젓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의 교제 속에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적 이탈 현상으로부터 청정지역은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만 만연되어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농촌이든 어촌이든 산촌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전 세계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현상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뭐 달리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에 파멸되었던 폼페이 도시가 다른 것이었습니까? 다 바로 다 윤리 도덕적인 이 타락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금기시 여긴 사항들까지도 다 무너뜨린 괴상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더 심함은 심했지 결코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매우 교묘하게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말을 들고 나오게 하여 동성연애조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무리수를 두게 만듭니다. 영아들도 분명히 생명의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을 허용하여 대량 살인죄를 저지르는 범죄 행위들을 조성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지금 30만도 안 된다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무려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낙태시키지 않고 살린다고 한다면 인구 문제가 많이 해결될 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단순한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음행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죄악상들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서 웬만한 것들에는 놀라지도 않는 무감각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지적해 드리시지 죄와 무관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도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리더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죄를 자각 지적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짓을 한 자를 성도의 교제 속에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의 지도력과 그의 화술과 그의 능력을 보아서 적당히 그의 죄상을 덮어주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로 일하도록 방치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진리는 뭐냐? 어떤 죄라도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에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찮게 보여질 수 물론 지금 이 근친상간 죄는 결코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처음부터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근심케 하고 그 기간 동안의 회개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돌이킨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교회의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문제는 회개의 증거도 없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잘못에 빠져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자를 교회에서 자랑하기까지 한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5장 1절에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의 실수나 어떤 충동질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행위임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상대가 친모이든 계모이든 아비의 아내와 근친상간을 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이야기까지 한 것이죠. 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조차도 금기시하고 있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굴 두고 나다닐 수 없는 매우 추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거룩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다니고 여전히 교회 리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더우려 그런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거룩성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란한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교회가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누가 스토커가 있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죄악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는 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나 혼자만 어떤 사람이 잘못, 이거는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서 권면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교회가 가서 이야기한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온 성도들 앞에 공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 할 때 그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귀까지 들리는 이런 악한 일들, 이거는 반드시 권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죄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적은 누룩과 같아도 그런 일쯤이야 하고 방치하면 온 떡덩어리를 쉬게 만들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는 부패의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은 한번 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하찮게 여긴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죄와 무관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더 중요해요. 죄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뭉개지 마세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 하나 서리에 모은 거잖아요. 근친상간죄 범한 게 아닙니다. 총질하고 칼질하고 살인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죄를 어떠한 것이든 결코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죄 지으면 숨기는 것이 많습니까? 떠벌리는 게 많습니까? 숨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좀 껄렁껄렁한 애들 품행이 좋지 않은 이 아이들이 버젓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친구들 사이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몇 명을 건드렸다는 어쩌지 정말 뭐 악한 일인 것이잖아요. 성도들이라면 서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런 일에 가담했을지라도 결코 발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죄 지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더 무서운 것은 애통하기는커녕 자랑스러만 말하고 버젓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지적은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너희를 중에서 그런 자를 내버려 뒀느냐 쫓아내지 아니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즉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에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물론 본래 고린도 도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도 성적 부도덕으로 명망이 자자한 도시였습니다. 악명이 높았어요. 이교도들은 성적 순결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면서 교회의 거룩한 성도의 교통함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같은 일을 당연한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는 행위 자체는 교회를 말아먹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닌 이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범한 죄악을 보거나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애통해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의 행동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우리는 통한히 여겨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여인과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 회개한 기도 내용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내 자신이 범한 죄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같은 지체 가운데서 동일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걸 들었을 때 그것을 정죄의 요소로 삼고 비난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추악한 죄를 범했을 때 부모가 애통해하듯이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심히 애통해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주의 언약을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애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가? 앞에서 첫 번째 대주로 지적한 것처럼 죄를 굉장히 경솔히 여기기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 당신은 정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야, 정말 관용적이야 이렇게 원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속이 밴댕이 속만도 못해가지고 그냥 따지기 좋아하고 막 지적하고 그러는데, 아 당신은 정말 관대하다라고 하는, 너그럽고 이해심이 깊던, 열린 자세를 가졌다, 이런 말 듣는 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신경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역겨워해야 하고 혐오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정죄하고 상종할 수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에게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징계는 징벌적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형제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정죄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말은 죄짓는 일은 사단의 영역에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 야 창원아 너 음란죄 범하고 사기죄 범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꼬득해서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은 그런 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죄의 조성자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산출한 모든 범죄 행위들은 다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5절 끝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의 육체는 죄의 죽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 징계를 받아들여서 근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며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는 육신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악행을 저지른 자를 영적인 보호와 교회의 위로와 교제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위로도 성도의 거룩한 교제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그 사람의 몸을 멸하고자 함이 아니라 반역적인 육신적 행위를 멸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의 싸움은 성도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는 비록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죄와 익숙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갈라디아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악한 영들의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이 옛사람, 이 옛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다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육체의 죄 죽임의 이 훈련에 돌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 것이 뭐 어떤 단체 세상에서도 다 뭐 학교이든 뭐 동호회 모임이든 반에 뭐 우리가 사는 동네 반상회를 하든 거기에 어떤 징계 절차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도 교회 권징 징계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징계하고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징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권징은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경건한 경찰관들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교회 권징은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라고 하는 경건한 경찰관들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한번 다시 따라서 합시다. 가족 일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하고자 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수고이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경찰관으로 교회에 직임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족으로서 그 사람을 바로잡고 회복하고자 하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죄를 애통해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같이 취급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지 말라. 형제같이 가족의 일원으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한 게 이게 진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심판관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판단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할 수 있는 이 권징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고자 하는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훈계하는 것이, 바르게 하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권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3대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 말씀 선포, 그게 첫 번째 표지고, 두 번째가 올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을 교회가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정당한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권징, 이 정당한 권징을 이야기할 때 정당한 권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인데, 이 제네바 이 치리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칼빈과 존 낙서에 의해서 제정된 이 제네바 치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못되고 악한 자들을 위한 성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이에서 그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책망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악이 동반하는 것들에 선이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근친상간을 한 간부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을 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셋째 이유는 이렇게 견책 또는 출교된 자가 그 자신의 잘못을 수치스러워할 수 있으며 회개를 통해 교정이 이루어지게 함입니다. 사도가 주님의 날에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영원히 멸망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육은 멸해서 육신에 의해 반역적인 행위들은 멸해서 죄 짓는 일들을부터 금하야 당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단에게 내어서 출교를 시켰다 이 자체가 영혼까지도 멸하게 되어지는 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 규정을 활용할 때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까? 결국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물며 교회에서 하는 권징이 단순히 형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징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얻고자 함이지 잃고자 함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어요. 범죄 행위가 공적으로 알려진 경우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석상에서 죄를 범한 형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교회 앞에 특별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이 징계를 받는 건데 단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죄목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에 거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게 되면 정말 출교를 하고 성찬에 참여 안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한국 교회는 지금 권징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으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한 권징이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형제를 정말 살리고자 하는 의미보다 쳐내고자 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적인 범죄 행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가서 두세적인 증인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말 뭐 추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권징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정말 죄를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합당한 권고와 훈계와 견책과 권징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은 형제를 얻고자 함이지 잃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음행하는 죄를 빠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도둑죄에 빠질 수 있어요. 뇌물수수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허위 증인 노릇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신성모독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정뱅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상모략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선동해서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적은 누룩 하나로 온 교회가 폭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떤 죄든지 어떤 유형의 죄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같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원흉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천인 공로할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 따먹은 그런 사소한 죄,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피할 수 없는 이 죄와의 전쟁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워하십시오. 혐오하십시오. 애통해하십시오.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정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인들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